믿음, 사랑, 소망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돈이 제일이라고 권력이 제일이라고 명예가 제일이라고 인기가 제일이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제일임을 깨닫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립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정말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진짜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막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매튜였는데 술에 취해 있었고 부인의 표정은 도와달라는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도회는 시작됐고 남편은 꼬부라진 소리로 하나님 저희를 괴물에서 건져달라고 소리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가 다 끝난 후 사랑과 지혜가 풍성한 한 여성이 매튜라는 남자 옆으로 가서 쿠키를 주면서 다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어떤 것이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느냐고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여성들은 그의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성은 어디서 매튜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을까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정을 파탄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을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들어 온 동네의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정죄했고 그 여인에게 창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 보낸 후에 단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죄의 삶을 떠나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순서의 말씀입니다. 이 두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는 사라지고 편협한 종교적 도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사랑이 먼저고 도덕을 따지는 것은 나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회개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매튜는 그 기도 모임에서 정죄 대신 사랑으로 반응한 한 여자 성도 덕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 재활 치료를 받고 술 주정병이었던 그가 술을 깨끗이 끊었고 그 가정에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이 매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장로로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그럽니다. 1세기에 교회의 세상을 바꾼 힘은 한마디로 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 교부의 글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언제부터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콘스탄트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기독교가 소위 국교화된 그때부터 사랑이 식었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정교회가 없어지고 소위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한 다음부터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가정집이라는 사랑의 현장을 잃어버린 그도인들은 사랑의 능력까지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정교회를 합니다. 목장에서 초대교회처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울고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반드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명으로 구성된 사랑하는 제자들, 교인들에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왜 중요한 것인가?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은 처음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 계명의 핵심도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전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는 독선에 빠져서 이웃사랑의 책임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명령 곧 새로운 기대라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사랑해도 좋고 안 사랑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이 사랑의 숙제를 풀어야 할 사랑의 교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훈련을 연습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 중심이면 우리에게는 사랑을 배울 기회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교회 목장 안에 들어가 10명 내의 이웃들과 진지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면 자신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장 가정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여기에 들어와서 사랑을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새 계명, 사랑의 명령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기초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기대고 주님의 마지막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까? 34절을 다시 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줬는가요? 그걸 생각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겪으며 얼마나 고생하고 나를 낳고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가를 깊이 생각하면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모든 세상의 어머니는 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러분을 낳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생명까지 주겠다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두 절만 읽었어요. 근데 쭉 읽어보면요, 엄청나게 감동이 있는 말씀이에요.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 이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요, 힘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와 선생이 돼서 발을 씻기는 일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어줬다. 그러니까 너희도 섬기면서 사랑하고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을 팔아버릴 지금 가룟유다가 그 옆에 있다고요.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요. 가룟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품어주세요. 그게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누구까지? 가룟유다까지. 그 말씀이거든요. 2절에 써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버려둬요.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정말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요양원 보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뭐 6개월을 그러셨어요. 갈 때마다요. 내가 니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냐고. 나올 때마다 울었어요. 그 마음이 바뀌는데 6개월 걸렸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길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보다 더 고생하셨거든요. 어머니의 마음도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요새요. 치매 걸리고 그러면 여러분 다 요양원 갖다 놓지. 안 그런 집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잖아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도인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위치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가 참 중요하죠. 물론 고린도 13장의 해답이에요. 근데 그 말씀 너무 길으니까요. 저는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하고 책상에 놓고 자꾸 기도를 해요. 사랑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 안 그래요? 왜요? 사랑하니까. 또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 사람은 살다 보면 남편도 사랑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으로. 날마다 어머니는요,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요. 그죠? 그래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네? 정말 식모처럼 사는 게 엄마잖아요. 누굴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수준으로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이 하나만도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마다가스카르 장로님 가신 데 다 갈 수 있겠어? 그것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가서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년을 벌써 살았어요. 10년을. 그래서 이전에 김명희 권사님 왔을 때는 참 마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우울증이 그게 다른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보면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은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막 뭐 집 짓고 그런 일을 바쁘시거든요. 그러면 기진맥진해서 집에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장로님 있는 곳에는요, 그 수도와 달라서 전혀 없어요. 한국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거기는.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건지. 그런데 사랑은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하면 나누어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귀중한 것을 주고 싶은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요. 그 사람을 나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내가 못 배웠으면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배우게 하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거예요. 높이려고 나보다. 예. 내가 노동을 해서 못 배워서 먹고 살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꼭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인격으로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딸이 시집가면 저 남편 복받겠다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참 내 딸이 괜찮다. 어느 남자가 내 딸을 만날지 참 내가 생각해도 그 남자 복받은 남자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 정말 내 아들이지만 어떤 여자가 내 아들을 만날지 참 내가 봐도 내 아들 괜찮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진짜잖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성실하게 잘 살아감으로 내가 봐도 참 내 아들이 괜찮다. 내 딸이 괜찮다. 이렇게 길러서 시집장가 잘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지금. 그런데 집에 가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꼭 소망을 가지세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 남편이 지금 내 속을 썩여도 분명히 좋은 남편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거야. 반드시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약이 사랑이에요. 정말이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변해요. 지금 그 모습이 된 이유는 왜 강박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냐? 배운 적이 없어서.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그래서 많은 상처가 있어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주위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그럼 사랑의 실천 결과는 무엇인가?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네? 이런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그도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네? 이런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조건적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작은 공동체인 가정교회 목장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우리가 그도의 제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전도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예요. 초대교회가 1세기에 세상을 바꾼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불신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까 역동적인 사랑을 본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써 있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드라는 거예요. 46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눠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 아니겠어요? 그때 무지하게 살기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 다음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집에서 꼭 좀 밥 좀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려워도 꼭 집밥을 좀 먹으라고. 그러면 정말 가족이라는 개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꼭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쉽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너에게 하시니라. 야, 그 목장 갔더니 정말 내 남편도 생일이라고 케이크 하나 사오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아니 이건 어쩐 일이야, 저 사람들은 나에게 내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다가 축하를 해주네. 결혼하고 내 생일 처음 챙김 받았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 생일도 안 챙기고요. 우리 교회는 없죠? 있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생일을 챙겨요. 나를 이렇게 축하받아 본 적이 처음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 왜냐면 가정생활을 했지만 남편이랑 너무나 갈등이 많고 힘들고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해줬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목장에 갔더니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러면요, 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가요, 안 가요? 그냥 가고 싶잖아요. 나를 저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데. 이게 초대교회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이에요. 기도인의 가정교회 안에 있었던 사랑의 교제, 이것이 불신자를 믿음의 교제 안으로 끌어들였던 힘인 것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도 이제 사랑의 실습자인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확대된 영적인 가정인 가정교회 목장으로 꼭 성도들이 돌아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단순히 죄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세상의 모든 파괴적인 관계들을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고요, 노마를 변화시켰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가정도 세상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도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해하는 사랑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도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도의 가족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특히 가정교회 목장에서는 머리 대신 기도를 중심으로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다할 때 그 기능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어 이 세상에서 그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는 세상이에요. 물질주의고 기계를 날마다 만지며 놀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교회가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더 간절하게, 요한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그때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세우면 언제나 설교하라고 그러면 그 얘기만 했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다른 얘기만 좀 해주셔요. 그래도요.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의 핵심 말씀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은 없어요. 죽을 때 가까웠는데 아 내가 좀 돈을 더 벌걸, 아 내가 좀 더 넓은 집을 살걸, 내가 조금 더 출세할 걸.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말을 제가 종종 기억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죽음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을 사랑의 삶으로 맞추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에요. 저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잘 조화돼서 정말 세상 사는 동안 그래도 사랑의 심부름을 잘했다는 말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아량과 정말 때로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픈 중에도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믿음과 좋은 일과 굳은 일이 세상에 있는데 그때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일생 동안 사랑하고 사랑받아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많이 참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인생을 잘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기술이나 그 어떤 업적이나 숭고한 도덕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세상을 치유할 힘을 얻은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문을 적었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 재능을 능가하는 인격을 주십시오. 제 지위를 능가하는 겸손을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